오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신앙 여정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너의 자손 대를 이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에게서 후손이 나올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언약을 이제 맺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 14절까지만 사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몇 번씩 듣고 놀라운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냐고 믿음을 쫓아 행하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시듯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 86세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이제 얻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75세에서 86세까지 이르기까지 약 한 1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말씀도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출생한 후로부터 14년 동안은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은 문맥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15절과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했냐면은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다. 100살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냐. 나의 와이프 사례가 지금 90살이다. 아니, 90살이 무슨 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불신 충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이 안 됩니다. 불신 충만했습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복받으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믿음이라고는 이만큼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는 이만큼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그냥 없었어요. 그는 13년 동안 세월 가는 동안 육의 시간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보고 저게 내 후손, 내 대를 이어갈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침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아들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가만히 두시고 침묵했느냐? 하나님 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 있으신 분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너무 많아 누가 생각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인간적으로 전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도 일이십니다. 아멘? 침묵하는 것도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착취되지 않냐면은 몇 번 했다가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아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히 빨리 금방 응답이 되면은 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금방 들 것 같아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냥 우연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잘 뭔가를 해서 됐지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도무지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이 일은 이런 일이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안 믿어. 눈물로 기도해도 안 돼. 오랫동안 막 간구했는데 안 돼.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크로로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이런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의 시간, 육의 시간입니다. 육의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육의 시간은 잠자는 시간. 그저 먹고 마시고 별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때 이것이 육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냥 막 그냥 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의 시간은 불신의 도수가 딱 차면 그때 하나님이 벼락같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육의 시간을 영의 시간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정신을 차리도록 하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지 않고 육의 시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걱정근심이 없는 사람,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의 시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편안하면은 기도도 없어집니다. 말씀 묵상도 없어집니다. 예배도 감동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도 헌신의 도수가 사라집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니까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육의 사람은 육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드라마에 빠집니다. 세상 친구에 빠집니다. 외모에 빠집니다. 유흥에 빠집니다. 그야말로 그냥 무감각하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은 바로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그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면서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생각 중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육의 시간을 즐겨도 뭐 별일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만 말씀하지 않냐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순간에 벼락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도 겁 안 납니다. 말을 줄이고 말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신중하게 관계 맺어야 합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인격과 중심이 진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는 순종하고 흠 없이 살라고 책망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전혀 말씀 없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쑥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불비락이고 꾸지람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의 한 사람의 삶과 자연과 역사,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아주 문화와 지식, 가치관 가운데 삽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육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그러니 13년 동안 육의 시간을 계속해서 즐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가 그렇게 나를 믿을 수 없느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믿을 수 없느냐? 근데 나는 능치 못할 미 없다.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할 때에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놀라죠. 두렵고 떨립죠. 사실은요. 놀라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느냐?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뜻대로 뭔가를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찬송할 때 그냥 그 많은 적군 대군을 다 물리쳐 죽이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흠 없이 살지 못했습니다. 흠 있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마엘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오늘 너는 흠없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죄한 인간,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만은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무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태도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 자꾸만 나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넌 자꾸만 내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말이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원어로 보면은 나팔파님 되어 있어요. 나팔파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 찾아보니까 얼굴을 완전히 처박다 떨어뜨리다. 그 온 몸을 땅에다 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땅에 대고 그냥 고개를 머리를 처박았어요.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 기뻐하고 만족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니까 너네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딱 엎드린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줍니다. 이 창세기 17장을 가만히 보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봐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걸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라니까? 제발 제발 좀 그 이스마엘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유괴 시간 즐기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그 나에게 좀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 정신 좀 차리라. 제발.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 통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사정 하시면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5절과 15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아브람은 아브람. 이것은 아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부족의 아람의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아람 족속의 조상인데 이제는 너 정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영의 시간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라에게도 족장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자꾸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줘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 계속해서 구해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오지 말라. 좀 제발 좀 오지 말라. 너희 마음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과 거기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 무슨 회개를 해야 합니까? 나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회개.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계속 그걸 즐기는 회개. 그런 일들을 회개하는 거. 이거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끊으려도 안 돼요. 당연하지요. 그걸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그렇게 해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내보이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면서 그것이 미워집니다. 그걸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누려지고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회개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10절에서 우리 읽은 14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가 되자 언약의 표징으로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이나 노예로 사온 자나 모두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자가 되니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그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잘라낸 그 생식기를 볼 때마다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죄짓기 쉬운 신체 부위가 생식기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볼 때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요 살에다가 살 잘라내는 그 살에다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속자라고 하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고통이 따릅니다. 할례를 할 때 표피를 잘라낼 때에 마취를 안 시킵니다. 아프게 놔둡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잘라내다.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할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표시로 구약에서 이 할례를 명하여 그 백성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냐? 끊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불순종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징표를 삼고 그걸 표시로 하고 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시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의식은 잘못된 예착과 불신을 소멸시키는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온 가족 아브라함까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날에 모든 집안의 사람들 다 남자들을 불러다가 할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마 할례했을 겁니다. 그리고 99세 나이에 자기 손으로 자기를 할례를 했습니다. 순종하고 끊어낸 것입니다. 이 할례의 표징이 히브리어로 단어 보면 오토 되어 있어요. 오토. 근데 이제 헬라어는 뭐냐면은 스티그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인.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낙인이라는 거예요. 죄짓기 쉬운 남성의 생식기에 하나님께서 낙인을 딱 찍어 놓는 것입니다. 왜? 너 네가 그리 좋아해도 이스마엘은 내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리고 너의 온 가족들 중에 남자들은 다 메이드 인 갓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표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그래서 육신의 사람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을 받았으니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했으니 너는 이것을 잊지를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바로 신약에서 세례입니다. 세례로 대체되었죠.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과 구별됐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세례는 자기 죽음의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굉장했습니다. 신앙 고백적 차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자신의 지위, 재산, 목숨까지 잃어도 괜찮다, 빼앗길 각오를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례를 갖다가 너무 쉽게 주니까 예수 믿어요? 예, 믿습니다. 세례 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세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마음의 죄가 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아우, 교회 나가요. 그런데요, 세례 뭐 꼭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 선한 일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꼭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례를 통해서 삼일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뭐 구원도 받고 뭐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삭이 태어날 정확한 시기를 정해주고 기대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내년이라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요, 대단하시. 하나님께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일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인내심도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1%도 안 믿었어요. 1%도 안 믿었습니다. 전혀 안 믿었어요. 안 믿기 때문에 뭡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뒤에는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그냥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나님 이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아니, 내가 뭐 100살이 됐는데 아들 낳아요? 제 아내가 지금 90입니다. 아들 낳아요?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 뭐,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농담 그만하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해주세요. 이런 게 안 거예요, 사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우리 같으면 이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를 못 믿어서 웃지? 뭐, 이스마엘이나 잘해달라고? 참으로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너한테 몇 번 말하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실 것인데,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알았다, 됐다, 취소다, 모든 것 다.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 그러면서 그 아들 남이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꺼낸 뒤에 그 이삭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웃음을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불신앙했을 때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회상의 웃음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아, 참 그렇지. 이렇게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웃었을 거예요. 그렇지. 아마 아브라함은 천국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웃음으로 아마 웃을 거예요. 아마 미안해서 그냥 웃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아마 웃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육의 소원을 내려놔야 합니다. 육의 소원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영의 소원을 가져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쳐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몸을 드려야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도저히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런 삶의 자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목마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특관의 조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그런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 그는 어떤 때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이끌고 갑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은 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견인.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루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다루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좀 힘 좀 안 들게 하십시오. 하나님 힘 좀 안 들게. 하나님이 힘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침묵하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는지 그것조차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빨리 지금 기도의 자리에 몸부림치고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목회자 코너 읽어보신 분, 우리 교회 제가 온 지가 만 6년 됐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 그 예배, 그때 그 자리, 시간, 장소 너 기억하지? 기억하고 말고요, 하나님. 기억합니다. 너 그때 내 마음, 내 앞에 마음 먹은 거 너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이거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물잔이 여기에 접시에 붙어가지고 여기 박살이 나버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도화 권사님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서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세상에 물잔에 이 접시가 붙어가지고 드니까 안 돼가지고 그냥 박살이 그냥 산산조각이 쫙 났어요. 성도들 얼굴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새파랗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날 처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 제가 여유 좀 가지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마 여유 좀 가지세요. 접시는 자주 깨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뭐 설거지할 때도 깨지고 뭐 깨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너 알지? 너 알지? 내가 너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너 설 수 없다. 매일매일 너 죽어야 된다. 내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이 교회에 섬길 수 없다. 주님 제게 주신 말씀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목회자 코너에 씁니다만은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처음 제가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저녁 늦게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 사람에게 자꾸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위로가 있고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로 때로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지 않냐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애타고 또 애타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봉교회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을 물리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못한 세상 습관 버릇 이거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 때 너 기도하는 거 내 때에 정확하게 내가 응답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행하셨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모든 마음의 중심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이 교정되고 수정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